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지금 연대기적인 순서, 성경의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네 번째로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제목,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요,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이 나눔들을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큰 숲,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먼저 보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큰 숲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사람의 기억들 속에 준 게 아니라 기억을 통해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3500년 전에 적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고 또 축복 중의 축복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흔해 빠져 있는 그런 책이구나, 무슨 베스트셀러구나, 그런 정도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지금 나에게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어가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중요한 삶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지 어떤 끊어진 단막극 같은 얘기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결국 사탄이라는 존재까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는 아주 장편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면 그 이야기의 처음 사건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그 처음의 시작, 그 이유들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약에 대해서는 참 의미 없게 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처음 이 과정을 모르면 사실은 이야기가 쌓여져서 결론과 같고 어디 끝장면과 같은 신약의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처음 사건이 뭔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이 시작되고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결국 지금까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처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그 중에서도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이 홍해에서 죽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홍해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언약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처럼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너희가 미래에 들어갈 그 사명의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처럼도 살아서도 안 되고,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답게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신 이 레위기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이 기록해라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율법서 다섯 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성경들, 성경의 큰 숲을 계속 우리가 살펴가면 이제 역사서라는 큰 부분이 있었죠. 이 역사서라는 것은 모세오경 후에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는 뭘 말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레위기라는 하나님이 처음 이 백성들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나의 백성처럼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신 그 레위기, 이 레위기의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갔느냐라는 역사가 이 역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마치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짧게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 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어떻게 보면 예고편과 같고 짧은 것이지만 40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맺었죠. 레위기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짧은 전체 인생들을 맛보았습니다. 민수기라는 그런 훈련도 해봤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재설명을 듣는 다음 세대가 새롭게 그 하나님의 지 말씀을 진심을 듣는 신명기도 모세에게 다 들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거기까지 해주고 나이가 120세가 됐을 때였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끝나죠. 그 사명은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애굽에서 그 구원을 받아야 됐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게 지금 이제 신명기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역사서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저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건 진짜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히브리인의 이 역사는 그냥 일반 어떤 한 나라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는 그냥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모델과 같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살아온 이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의 기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그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때 거듭난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가치관들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 성경이 이 약속이 말씀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창조주로 믿는 그런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역사 기록이 남의 역사라기보다는 믿는 자, 하늘 백성으로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보내를 받은 사명의 그 삶 속에서 시내산 약속을 지킬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런 기록이 성경의 역사고 그게 구약의 줄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약속을 바르게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역사의 방향, 한 나라의 흥망성사가 결정이 되고 또 한 개인의 흥망성사가 결정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막 뭐 승리하는 삶이 됐다가도 바닥을 치는 삶이 됐다가도 하는 것들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킬 때는 평화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 때는 그에 따르는 엄청난 시련과 방황과 애굽의 삶처럼 노예로 짓밟히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살만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또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그 약속의 자리로 되돌이켜셔서 그 정체성 있는 하나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역사를 보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의 그 길을 선택할 때 결국 이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세계 열강들의 짓밟히며 사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이런 뭐 이 축복과 저주 얘기를 말을 잘 들면 주고 아니면 저주를 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예보하셨고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래 가면 나한테 죽는다. 협박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길을 택할 때 이 길이 보여주는 이 삶의 과정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준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그런 길인지, 어떤 것이 축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길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 그래서 시내산의 약속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슨 기준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과거로부터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무슨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 이 모세오경에 보여주는, 특별히 이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서 보여주는 이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축복인지 가짜 축복인지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데 그 길에서 내가 뭐가 잘 되고 있고 돈이 잘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은요, 사탄이 더 많이 줘요.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 잡아놓고 얼마든지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실컷 누리라고 그 다음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 주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칫 무슨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되면 무슨 저주고,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 이 길이 험난하고 고되더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 언약이라고 그랬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당신 스스로만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잘 지킨다면,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경고까지 해주시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의 약속인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약속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율례가 어떤 의도인지를 알아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까지. 이런 엄청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과 율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이제 과거로부터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임하는 복이다. 준비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삶을 네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말씀과 이 언약이 주는 의미, 그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의 이런 약속들, 또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한 절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복받는 방법만을 말했죠. 단지 헌금을 한다던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또한 뭐 수많은 유명한 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의 의도, 하나님이 준 의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책들이 세상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참된 진리와는 뭔가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엉뚱한 축복, 뭔가 비슷한 얘기가 다 강단에서 나오고 책에서 튀어져 나오는데 얼핏 보면 그게 하나님 축복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탄의 함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의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의도, 새롭게 태어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이 길을 따라갈 때 축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너희는 짓밟히고 넘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28장 15절부터 28장이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에 대한 얘기는 1장에서 14절, 14절까지, 1절에서 14절 그리고 이 그렇지 않은 길을 갈 때는 15절에서 68절까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아까 축복과 잘 비교하며 보십시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구르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주셨던 축복의 그 반대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을 가려면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 가야지 부산에서 일본을 향해 걸으면 걸으면 걸을수록 일본이 나오지 서울이 나오는 게 아니란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갈 때 주는 이 복과 그 반대로 갈 때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분명하죠. 지금 14절까지가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15절부터 54절 만약에 이게 축복의 분량이라면 저주는 네 배나 많은 이 세상이 그만큼 험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 속에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결국은 폐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걸어왔던 이 실패의 길,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실패하는 걸 안다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거기 한번 가봐라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때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을 아주 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수록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주 무섭도록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뭐 정에 끌려서 대충 넘어가고 자기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슨 기계 같은 분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개떡 같은 게 내가 죽은 길로 죽음의 길로 가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저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녕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간다면 정말 목숨 걸고 어떻게서든 막아내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데 이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왕처럼 살아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돈 많은 사람은 법에 잡혀도 다 풀려나가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도 지금 멀쩡하게 재산 240원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쳐가지고 10년, 12년을 감옥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때문에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원망스럽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공평에 대해서는 불평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비록 그 민족이 작았고 약했지만 주변국이 강하고 너무나 강대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들은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고 오히려 강대국들을 주도하는 삶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까?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바닥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방법은 바로 그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이 거짓말로 앞서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 약속하는 하나님의 그런 예비한 축복들을 여러분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족 때문에 사실은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완전히 인생의 걸림돌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 선다면 하나님은 어떡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그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너무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연결되는 이 중요한 사람. 이 아브라함과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습니다. 실수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아내를 막 딴 사람에게 속여버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짓을 많이 했어요. 언약궤 사건을 보듯이 다윗도 뭔가 열정은 있었으나 오히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도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잠깐 욕심에 빠져서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개의 능력,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고 뉘우쳐시면 돌이켜서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걸을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이 만들어본 이 걸림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들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어눌하고 내 욕심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바르게 걷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런 실패한 속에서도 내가 정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자 내가 하고 있다면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걸림돌을 반드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레위의 언약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들이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얘기가 적혀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역사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똑같아요. 약속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고의로 나쁜 짓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실컷 맞고 또 어쩔 때는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는 그런 감사와 찬미와 시와 찬양 이런 지혜들을 모아놓은 거, 이게 시가서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저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고집하다가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나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런 고백들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간증집이거나 자서전, 교훈이거나 아니면 참회록 같은, 그게 바로 시가서라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뭐 순종하니까 뭐 대로가 열리고 편하게 살더라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이제 끝이구나 싶을 만큼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키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더라. 그런 얘기에 대한 간증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늘 계시더라. 그래서 그 바닥의 삶이 결코, 그 감옥의 삶이, 그 노예의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더라. 오히려 더 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내가 불순종하여 그릇된 길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깨닫고 나서야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중에 전도서 같은 거나 적는 거 보십시오. 자서전과 같은 그런 교훈의 내용들 또한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전하는 참회록, 인생의 지혜, 이걸 담고 전하는 것이 시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한 이 레위기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삶의 간증들이 적은 얘기가 시가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언서. 예언서는 17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일들이 역사 속에 보니까 계속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자꾸 이제 바닥으로 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뭐 하늘에서 뭐 그 불순종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고통과 환란이 다가오는 저주가 팍팍 임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쁜 길로 갈 때도 처음부터 나쁘면 안 가잖아요. 항상 나쁜 길은 달콤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가요. 그러다가 보면 그 길의 끝이 결국에는 지옥의 길이 되는 걸 나중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그거를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하와처럼 여기 그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는 그런 짓을 할 때 그냥 딱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딱딱해져 이빨이 다 깨져버린다던가 뭐 그러면은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람을 보내시는 일이에요. 그게 선지자고 그게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외친 얘기가 선지서 예언자들의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예언자들이 어떤 상황에 왔습니까? 칭찬받을 상황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극히 위험한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서 속아서 막 갈 때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저선을 넘어설 때는 이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가 올 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왔던 이 기록들에 대한 이 책들 속에는 칭찬이고 뭐 미래에 대한 무슨 뭐가 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네 이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한다. 진짜 거의 끝에 왔다. 너네 이거 이러다 죽는다. 그렇게 외치는 게 선지서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애들도 그리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때 막 뭐가 잘 되고 있는데 미리 그 끝을 아는 사람이 그건 아니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시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싫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밉고 선지자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일들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사라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을 고집하는 삶들이 결국은 신약으로까지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경고를 받고도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해가시는 그 얘기들이 계속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신약의 부분엔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죽이고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고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죽였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농장 주인이 멀리 갈 때 종들을 보내서 잘하는 거 봤더니 이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럼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들을 테냐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요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거 다 우리 거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선지서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당신에게까지 그 있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은가라고 보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듯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잘 보십시오. 아픔의 역사고 고통의 역사고 눈물의 역사고 환난의 역사고 징벌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이게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특별히 뭐 한 장 두 장 정도의 작은 분량으로 이 된 책들 거기도 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바라고 긍정의 소리만 듣기 원하는 교인이 됐든 강단이 됐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려면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들어왔는데 사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성경인가 싶은 게 왜 여기 와 있지라는 것들도 있던 거예요. 매 듣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 가장 두껍다고 하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몇 장에 몇 구절 뽑아낸 거 외에는 많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서도 그래요. 그 두꺼운 그 책이 거기서 아는 구절이 한두 구절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만날 때까지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이 쪼개진 퍼즐 조각처럼 설교를 이것저것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읽어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거나 자기식대로 편리하게 듣거나 뭐 듣기 좋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어쨌든 이 강단 속에서 뭐 특강 뭐 세미나 해보면서 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그러면은 설교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 공부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설교가 뭐예요? 목사가 성경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게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강단에서 그래서 이 목사들이 다 씹어 생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팔만 대고 있으면 저 힘들고 어려울 때 포도당 맞듯이 한번 병원에 가서 대학 한번 쭉 수행 맞고 돌아오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강단은 여러분들이 씹어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일상 삶 속에서 그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만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이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전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진 그런 가치만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을 어기고도 스스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진 예언자들이 와서 죽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돌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막 너무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러니까 피 튀기는 얘기가 성경에 가득한데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심정을 성경에서 보기보다 그 많은 얘기 다 제껴놓고 복받는 거, 긍정의 힘, 감정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찾아다니고 있는, 피 튀기는 얘기를 복 튀기는 얘기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불순종의 세대를 보며 울고 계시는데 교회는 춤을 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는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제멋대로 열심을 가지고 떠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은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세지말은요 행복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욕심과 게으름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더 베풀어요. 더 베풀며 교인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죄악에 푹 빠져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자기들이 이 심판을 받는 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물이 터져 나오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몰라고 있다가 결국 다 심판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그렇다는 거야. 과거에는 물로, 홍수로 그렇게 심판이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이 땅의 즐거운 것들에 취해 살다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눈 떠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힘써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의 전체적인 뼈대를 잘 잡아두면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심도 있게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귀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먹을 수 있죠. 그 약 하나하나를 보면 다 좋은 약이잖아요. 그 어떤 아픈 거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아프지도 않은데 그거 좋은 약이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신 이 좋은 설교들도 우리가 제대로 영양분 있게 먹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뼈대를 잡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이 유기적인 관계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토대로 여러분 어느 말씀을 듣든 간에 잘 영양분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이 히브리 성경법 분류법을 좀 잠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이 자기네 성경을 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말하는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원어의 각 첫 글자를 따서 자기네 성경을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39권이죠. 여기는 24권입니다. 그럼 내용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분류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내용은 똑같이 39권인데 분류가 좀 다릅니다. 율법서 같은 경우 모세오경 그대로예요. 다섯 권 그대로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래서 네 권, 한 권 나눴는데 여기 이 후기 예언서에는 대예언서와 또 소예언서로 나눠져서 우리가 지금 호세아, 뭐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카라, 말라기 이거들을 우린 지금 그냥 이 선지서라고 구분을 해서 다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12권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한 권으로 이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예언서 한 권, 성문서는 시편 같은 걸 성문서라고 하는데 지혜문학으로 잠언욕기, 축제, 오경 뭐 절기에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됐던 그걸 의식할 때는 애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성막축제 때는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부림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고 하는 고 축제 오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섯 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으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역사서로 에스리아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떨어진 게 우린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한 권으로 붙여놔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그렇게 해서 11권 총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중요도를 따라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오는 율법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율법서를 보고 그 다음 예언서 그 다음 성문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지금 성문서에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만약에 창세기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창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율법서가 더 먼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성문서든 그걸 해석하거나 그렇게 했던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이 신약에서도 말할 때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래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성문서, 해석서 빼고 나머지 이거 다 성경 거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중요하고 믿음의 근본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걸 배우지 않고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가 됐든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순서가 됐든 역사적인 시간과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역사적인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저도 수준이 여기 와서 신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제 친구 같은 경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자기가 이 목회 얘기를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했던 친구하고 비하면 저는 20년 뒤에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거긴 못 가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보면 내가 성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돼서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그냥 다른 성경 공부법은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 막 동원이 돼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성경 읽기법은 그냥 얘기를 순서대로 맞춰서 쭉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소설책 있듯이 그냥 쭉 읽어가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일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알게 되죠. 그럼 알게 된 다음에 그 하나하나 사건의 깊이와 의미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점점 넓혀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얘기를 듣긴 듣는데 좋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읽어가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같이 그것을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가는 이것에서 여러분들 참 좋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은 하지만 항상 악한 욕심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원인이 왜 그랬다고요? 이 구약 안에 특히 모세오경에 그 모든 시작과 이유들을 말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와 이 인류 전체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고 구약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레위기다. 그리고 레위기의 언약대로 살기 시작한 그 처음부터 실패지만 어쨌든 그 인생 그리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다. 그리고 레위기를 본문으로 사명의 땅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강조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책이 신명기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약속하기까지 그 출애굽으로부터 이 과정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출애굽기 역사고, 그럼 창세기는 뭐냐? 그 레위기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구성도를 보고 읽으면 훨씬 성경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성경들은 먼저 레위기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역사의 기록책들, 그것이 바로 역사서다.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지켜가는가 하는 그런 역사가 다인데 그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자기들의 간증과 고백과 교훈과 지혜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시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문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죠. 그리고 결국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죽을 지경에 갈 때 하나님이 아유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 외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예언서 선지서다 그랬습니다. 자, 요 한 그림 안에 구약의 전체 숲을 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 이 그 책을 볼 수 있는 큰 그 그 이 방향들을 여러분들께 우리가 잡아간 거니까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아파하심, 하나님의 통곡,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만 알지 울고 안타까우고 호소하고 이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성경의 순서를 따라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처음에 모르고 오해가 많았다가 그 사람의 얘기를 마음 놓고 마음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 진심을 알면 어떻게 돼요? 서로 통해요. 그리고 서로가 신뢰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종교적이 돼가는가?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많이 붙들고 있어서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진심을 만나는 걸 말씀을 통해 이게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기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켜가지고서 뭘 자꾸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뭐가 확 깨달아지고 확 뭐가 달아오르고 막 이러는 것이 무슨 체험이라고 자꾸 우리가 배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심장에 담겨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깊은 계곡, 저 깊은 바닥까지도 내려가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게 없다, 아직도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힘써서 우리가 말씀을 심도 있게 기도하며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읽어나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다음 주에 우리 창세기 계속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